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면서 천국의 비밀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믿는 그런 신자됨의 길을 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전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는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한국 교회가 또 크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그런 그 말씀들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다 이렇게 이제 붙여서 부르고 있는데 이 오늘 비유의 그 해석의 결론도 항상 그렇습니다. 좋은 밭이 되자 이러한 결론으로 끝나는 것이 거의 다 전부입니다. 길가 밭은 뭐 설교 시간에 좋은 사람 그렇게 해석하면서 설교 시간 좋으니까 말씀에 다 뺏겨버리고 결실을 못 맺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 시간 졸지 말고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 안에 돌을 제거하고 또 가시를 제거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밭이 됩시다. 그렇게 뭐 얘기하는 거 뭐 여러분도 많이 뭐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의 그런 해석은 아무리 봐도 유치한 해석입니다. 정말 이건 뭐 유치원 뭐 수준의 그런 해석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전혀 묵상하지도 않고 또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냥 수박 거닫기 식으로 문구만 보고 생각난 대로 갖다 때려 붙이는 그런 해석에 지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해석들이 사람들에게 잘 들어먹힙니다. 좋은 땅이 되자 이렇게 말을 하려면은 좋은 땅이 뭐냐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인간이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좋은 땅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도 필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리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 황폐한 밭이 여러 분 앞에 있습니다. 그 밭을 향해서 너에게 명하노니 좋은 밭이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 밭이 그 말 듣고 이제 스스로 막 돌을 밖으로 던져내고 가시를 던져내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옥토가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밭도 그런 밭이 없습니다. 밭이 스스로 좋은 밭이 될 그런 능력이 그런 어떤 생명력이 밭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밭의 운명은 그 밭의 주인인 농부에게 달려있는 문제지 밭에게 달려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은 인간을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인간은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없다. 이걸 지금 전제하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너희들 좀 열심히 해가지고 스스로 좀 자정해서 좋은 땅이 돼봐라. 그래 열매를 맺어라. 이런 취지로 하시는 말씀이 전혀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좋은 땅이 되라는 그런 취지로 하시는 말씀이라면은 이 성경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몽땅 다 뒤엎어야 합니다. 다 잘못되어 있어요. 왜 뒤엎어야 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인간은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없다는 거 그런 그 구절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이 말한 대로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 아무도 없다는 그게 우리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말 여러분만 들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4장 22절 보면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지금 이방인을 향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백성,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을 가르쳐서 이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한 무지한 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지각에는 미련한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자들이다. 그게 하나님 백성을 향해 하시는 선지자의 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을 향해 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한테 무지하다, 나를 알지 못한다,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던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시편 53편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고고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라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게 시편 얘기입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로마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하죠. 다 같이 우찌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부패하고 악을 행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래 인간 가운데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 평가입니다. 이처럼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은 나쁜 땅에서 스스로 좋은 땅으로 바뀔 그런 자질은 전혀 없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쁜 땅은 뭐고 좋은 땅은 뭐겠습니까? 나쁜 땅과 좋은 땅은요 씨가 떨어졌을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씨가 떨어졌을 때에 그 씨가 말라 죽거나 뭐 빼앗기거나 그래서 결실치보다 나쁜 땅입니다. 결실에서 열매를 맺으면 좋은 땅이에요. 여기서 씨는 말씀을 가리켜 있죠.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졌을 때에 그 땅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좋은 땅이라 이렇게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그럴 자질이 있냔 말이에요. 여기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쁜 땅을 좋은 땅으로 바꿔놔가지고 열매를 맺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나쁜 땅이 길가바 뭐 돌짝바 이런 땅이 그 좋은 땅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선을 행할 수 없지만은 예수 믿는 후에는 선을 행하는 그런 인간으로 뒤바뀐다. 그렇게도 얘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인간이 그런 식으로 뒤바뀌냐 말입니다. 20절부터 볼까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죠. 돌밭은 말씀이 떨어지면은 당장은 기쁨으로 받는데 이제 다음에 어떤 환난과 박해 일어나면은 곧 넘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를 돌밭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시 떨기 밭은 세상 염려와 또한 그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항상 막히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밭이, 그런 돌밭과 그런 가시 떨기가 있는 그런 땅이 예수님께서 좋은 땅으로 바꿔버렸다면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박해가 일어나도 넘어지지 않고 끄떡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고 또 세상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 그런 것이 없는 그런 땅이 돼야 돼요. 그래야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염려가 있고 유혹도 있고 환난과 핍박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두고 좋은 밭으로 예수님이 바꿔놨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인간은요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지금까지 인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래 지난주에 던진 말이 있죠. 원판 불변의 법칙이다. 안 변해요. 인간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나고 세상을 살아갈수록 참 여러 가지의 다양한 그런 죄의 흔적만 계속 드러낼 뿐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죄의 열매 계속 발달을 하죠. 상상치도 못한 그런 악한 것을 자꾸 드러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나쁜 밭에 그런 상태이면서도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기도 한다는 것. 이 오늘 얘기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희한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땅은 어떤 돌짝과 가시밭과 그런 상태. 그건 변하지가 아니한 이상하게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열매가 맺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게 참 희한한 일이다. 인간은 나쁜 밭에서 좋은 밭으로 바뀌지가 아니한데, 그래서 나쁜 밭 그대로인데, 아니 어떻게 씨가 떨어져가지고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모습을, 그런 좋은 땅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느냐. 왜 그렇게 됩니까? 이게 오늘 이 비구의 중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그런 악한 모습 들이보면서 비신앙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신자에 의심을 갖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 이럴 수가 없는데 하면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말이죠. 신자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 그런 고민 속에서 기쁨이 감사 있으려 만무하잖아요. 신자에게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게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 신앙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신자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인한 당연한 열매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베푸신 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내게 되어진 일,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나쁜 밭인 우리를 좋은 밭으로 바꿨다고 합시다. 그래서 좋은 밭이 된 우리가 밭에 떨어진 씨를 잘 받아가지고 싹이 트게 하고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맺었다고 합시다. 그런 거 열매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아, 내가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조금 겸손하다면은 예수님 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게 참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좋은 땅이 된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된 것 때문에. 자기 가치성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감사한 것이 아니고 내가 열매를 맺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땅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 감사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감사입니다. 자, 이 본문의 비유에서 나쁜 밭이 좋은 밭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밭이 뭡니까? 좋은 밭이라는 게 뭘로 증명이 됩니까? 돌이 없고 가시가 없는 그런 상태를 좋은 밭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겠죠. 사람이 오해하는 바 그것입니다. 좋은 밭 그러면 자꾸 돌도 없고 가시도 없고 그래 좋은 흙으로만 되어 있는 아주 그 토질이 좋은 그런 땅 좋은 땅이다. 다들 그렇게 연상을 해요.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 딱 가시 그 생각하지 마시고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그걸로 좋은 땅이 증거되는 거예요. 딴 거 보지 마시고 씨가 떨어져가지고 열매가 맺은 건 좋은 땅이란 말입니다. 틀렸습니까? 돌이 있어도 씨가 떨어져가지고 열매를 맺는 건 좋은 땅이란 얘기예요. 근데 돌이 없다, 가시가 없다?
그게 지금 종단 중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는 자꾸 그 우리 마음인 돌을 제거하자, 가시를 제거하자, 그래서 말씀의 씨가 떨어져 열매를 맺어내자, 그런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자.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니까 듣기는 그럴싸한데 결국은 말만 번지를 한. 그러면 평생 좋은 땅이 돼보지도 못한 그런 경우가 되고 말아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돌, 가시 제거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을 용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 가시 제거된 그런 마음 가진 인간 봤습니까? 보셨어요? 그런 인간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내 마음 밖에 있는 돌, 가시 그걸 빼내가지고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런 고운 마음의 그런 그 인간요 등장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열매를 맺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씨가 떨어졌을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 아예 그런 밭에 인간이 있다.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인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씨가 떨어져 열매가 맺어지더라.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뭐라고 말을 해요?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은혜에다가 한마디 덧붙인다면은 값없는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갈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인간인데 열매를 맺었다. 그럼 그게 내 노력이겠습니까? 나의 한 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수고 내 노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인격, 내 성품, 내 성격 그런 결과 아니란 얘기입니다. 모든 게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못 되는데 씨가 우리에게 떨어지고 열매를 맺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여겨주시는 여겨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주님의 일이 딱 그 말입니다. 좋은 땅으로 만들어 바꿔내는 것이 아니고 그 상태 여전히 나쁜 땅의 상태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아주 악한 그런 상태인데 아니 씨가 떨어졌는데 열매가 맺어지더라. 그 열매를 보시고 넌 좋은 땅이네. 이렇게 얘기해주시는 주님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란 얘기예요. 그걸 알게 된 신자라면 자연히 아니 하나님 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돌밭이고 가시밭길이고 질가밭인데 그런 나에게 어떻게 열매가 보입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이런 고백, 이런 감사, 그런 기쁨 그게 있기 당연한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2절에 그러잖아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처럼 씨뿌리의 비유는 천국의 비밀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천국의 비밀이 있어요. 천국을 보여주는, 알려주는, 보게 하는 그런 비유라는 겁니다. 이 씨뿌리는 비유가 알려주는 천국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얘기한 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에 열매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다. 그게 천국이다.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씨가 뿌려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열을 붙드시고 여러분께 역사 계시는 천국을 살고 있다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 천국에서 여러분의 할 일이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천국을 살아가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근데 자꾸 이 좋은 밭이 돼야 된다는 이런 인간 중심의 그 말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요. 그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의 어떤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죠. 지난주 일요일 예수님의 그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어서 씨뿌리는 비유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한 새로운 가족하고 이 씨뿌리는 비유가 서로 무관치가 관계가 있어요. 그 12절 50 12장 5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지고 주님의 가족이 되자. 또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시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안 되고는 결국은 나에게 달린 문제가 돼버립니다. 내 하기 나름이다. 이게 돼버려요. 그런 오해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씨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1절 2절 보실까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자, 여기서 말한 그 날이 무슨 날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그 새로운 가족에 대해 말씀한 그 날이다. 그 얘기겠죠. 그 말씀 후에 예수님에게로 많은 큰 무리가 이제 모여듭니다. 그 큰 무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여들었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어쩌면은 그 새로운 가족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싶은 또 그런 마음으로 모이던 사람이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 무리를 향해 사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내게 모여든다 해가지고 네 가족인 줄 아느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너희가 내게 온다고 해서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겠다고 결심한다고 해가지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 모여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 가족된 줄로 아느냐?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모인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족 되는 게 아니다. 이건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신앙을 다 나에게 달린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달린 문제의 신앙은 내 하기 나름이다. 복을 받는 것도 내 하기 나름이고 기도응답 받는 것도 내 하기 나름이고 그래서 열심히 하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 하기 나름이 아니다. 잘라버립니다. 웃기지 말란 얘기예요. 오늘 한국교회 신앙이 엉망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을 인간하기 나름이라고 자꾸 따라 붙이는 게 원인입니다. 인간하기 나름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흘린 그 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본단 말입니다. 내가 얼마큼 하는가? 나를 봐요, 자꾸. 피가 나를 용서했고, 피가 나를 깨끗하게 했고, 피가 나를 흠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은 자꾸 내 하기 나름이라고 하면 자기가 하는 거, 내가 뭘 하는가? 자기를 본단 말입니다. 그래 십자가로 인해 감사 기쁨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길가와 돌짝과 가시가 가득한 그런 밭 지나지 않은 그런 우리에게 내 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 타당하겠냐 말입니다. 절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해봐야 항상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런 것밖에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쯤은 좀 제대로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세월 18년인데 이제 참 오래 같이 있었습니다. 지겹죠. 야, 그동안 입만 열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들었으면은 인간하기 나릅니다. 뭐 복을 받는 것도 인간에게 달렸다. 이런 말들이 참 엉터리고 잘못되고 정말 사기치는 것이라는 그런 것쯤은 좀 분별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여든 큰 무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구절에 그렇게 말하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있잖아요. 양쪽에 두 개. 예수님은 그런 길을 지금 말씀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 이 머리에 얼굴이 담겨 있는 그런 귀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모여든 큰 무리는 들을 귀가 있는 자와 귀가 없는 자 둘로 나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들을 귀가 있어서 말씀을 듣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가 바로 진짜 주님의 가족이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 하기 나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들을 귀가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열매가 있는 그들이 나의 진짜 가족이다.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 알아듣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들이 주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씨뿌리는 비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좋은 땅이 됩시다. 이렇게 나가면 그 들을 귀가 없는 거죠. 귀가 없어서 예수님 말씀 듣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땅이 되자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주님의 비유가 좋은 땅이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좋은 땅이 아니다. 열매가 안 맺는 못 맺는 나쁜 땅이다. 근데 내가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좋은 땅 여기 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린 사람이 또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처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나에게 오셔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예수님 은혜의 마음을 두게 하시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어지는 그게 들을 귀가 있었기 때문에 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가족이 자기 하기 나름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발생한다 그 얘기예요. 주님에 의해서. 좋은 밭은 돌 없고 가시 없는 그런 상태의 밭이 아니라겠죠. 좋은 밭을 돌과 가시가 없는 그런 상태로 생각하는 것은 좋은 땅이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 땅이 좋으니까 열매를 맺는다. 이런 생각이에요. 땅이 좋으니까 열매를 맺는다. 근데 그렇게 되면 다시 또 결국은 좋은 땅이 되자. 이렇게 돌아가거나 예수님이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열매를 맺게 한다. 결국 또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이 없고 가시가 없는 그런 좋은 땅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염려도 없고 유혹도 없고 핍박이 와도 두려움이 없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되어진 분. 그런 분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분 잘못 지금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잘못 계시는 거예요. 빨리 하늘에 가셔야 돼요.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되어진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다 이 말은 좋은 땅이 되었으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 생각하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바꾸어 생각하세요. 땅이 좋아서 열매가 맺어진 것이라면 모든 콩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열매를 맺게 하셔가지고 좋은 땅으로 여김받게 하겠다. 그건 뭡니까? 그게 은혜예요. 값없는 은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씨뿌리는 비유의 중점입니다. 이 비유가 간직하고 있는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 그게 뭐냐? 좋은 땅으로 여겨준다. 열매 때문에. 그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은 딴 게 아닙니다. 딴 게 아니고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쁜 땅에 지나지 않는 게 우리인데 아무리 들여다봐 우리 그게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떨어진 씨를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하신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써 그 열매를 보고 넌 좋은 땅이구나.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 그래 우리가 하나의 앞에 좋은 땅으로 이렇게 일끌어 받는다는 거. 바로 그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러니 너 뭘로 감사할래? 뭘로 감사하시겠습니까? 나 같은 자를 좋은 땅으로 여겨주시는 그게 감사가 아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기쁨이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화목이 되셨다. 하나님 화목이 되신 우리가 어떤 자로 여김받습니까? 흠없고 완전한 자로 여김받는다.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들은 말이지 않습니까? 흠없다. 완전하다.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은 말들입니다. 전혀 안 어울려요. 저한테 배용준 같다. 이게 어울립니까? 택도문 얘기죠. 여러분, 우리에게 참 없네요. 완전한 사람이네요. 정말 택도 없는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런 우리를 흠 없는 사람으로, 완전한 자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컬으신단 말입니다. 우리 상태는 지금도 악하고 더러운 상태인데, 그런 우리를 흠 없는 자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고, 만약 흠없다는 게 나에게 달린 문제라면 우리는 죽을 용을 쓰면서 참 이 바리새인을 실천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고도 그런 말 못 듣게 돼요. 그러고도 이처럼 정말 이 도무지 좋은 땅이라는 말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우리에게 떨어진 씨를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써 좋은 땅으로 그렇게 일크름받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본문의 씨뿌린 비유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들을 귀가 있어서 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가 바로 내 가족이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되어진 내 가족이다. 그게 주의 말씀이에요. 그 23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게 씨가 뿌려져가지고 결실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조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IQ가 조건입니까? 무슨 뭐 세상의 학식이 조건입니까? 전혀 아니란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성령이 들을 귀가 되고 지혜가 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은요, 돌과 가시가 제거된 상태의 그 땅이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마음이다. 그게 좋은 땅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는 땅이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에 염려가 있고 유혹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 불구하고 그 모든 걸 이기고 극복하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환란도 뭐 염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환란도 있고 염려 있고 유혹받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그런 돌, 그런 가시 있으면 불구하고 성령으로 하여금 그런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도록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좋은 땅이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나쁜 땅에 지나지 않은 그런 나 같은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 피를 죽으신 주를 바라보게 하는 그렇게 해서 모든 게 값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일이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탄생되어지는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게 좋은 땅이 되어가지고 열매를 맺읍시다. 이 말과 얼마 다릅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은 자로 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쁜 땅이 그런 우리가 좋은 땅으로 그렇게 여김받는데 그래서 예수님 가족으로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복이 우리에게 정말 이 폭포수처럼 덮쳐와 있기 때문에
신자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이고 그래서 죽는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런 신자로 세움 받은 거예요. 그게 신자됨이다 그 얘기입니다. 참 우리만 본다면 우리는 엉터리입니다. 정말 두 말할 거 없습니다. 엉터리 중에 엉터리입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성령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참 세상 염려도 있고 유혹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주를 바라보는 그런 자로 우리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넌 좋은 땅이다 이런 열김받고 살아가는 거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 성령 함께 하신 그 사실을 믿으면서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좋은 땅으로 이렇게 일컬음 받고 있는 그걸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한테 뭘 보답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뭘 보답하려고 하지를 마세요. 제가 제발 부탁드릴게요. 부응 받았으니 보답해야지. 그런 생각 하지를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답이라는 걸 원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보답하겠습니까? 뭘 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비와 뭔가 맞바꿀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게 세상에 뭐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자꾸 보답하겠다고 설치되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한테 도대체 뭘 끄집어내가지고 보답을 하겠냐는 것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치는 것,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건 성령의 일인데 그게 뭐냐면은 값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 성령의 역사하심. 그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받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좀 잊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깨달아 항상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있는 염려와 유혹들 항상 그 악한 것만 내어놓기를 좋아하는 그런 우리 모습들 그걸 보면서 참 나 같은 난 도무지 천국에 해당지를 아니한다. 여러분 그것을 실감하시고 그런 자기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천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런 나를 보게 되면은 그런 나를 붙들어가지고 천국으로 생명으로 끌어가시는 그 손길이 그 역사하심이 그 함께하심이 우리의 은혜로 내 속에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난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런 말이 있게 되는 것이고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가치를 안 두는 거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항상 감사가 있죠. 그게 선한 거예요. 그게 열매가 맺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엉뚱한 딴 동네 가가지고 열매 맺지 마시고 믿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주님 일 속에서 열매 찾으시고 우리가 복도 찾으시고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복 그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일하신 중에 우리에 주어져 있다. 그걸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게 주님의 참된 가족이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가족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